에베소서 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2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 봅니다.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를 다시 한번 더 찾았습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를 떠나갈 때에 에베소 교회 그 유대인들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조금 더 전해달라고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떠나면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더 전하면서 그곳을 좀 관리하라고 두고 떠났다가 다시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에 첫사랑을 버린 교회다. 바로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개척을 하는 이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약 2년 반 이상을 에베소에 체류하면서 여러분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두란노 서원, 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양육을 하죠. 이제 두 번째 갔을 그때에 에베소에서 12명의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12명의 제자를 만났는데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제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전에는 던지지 않았던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고 믿고 있느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노라. 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목소리 뒤에 잘 들립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 질문을 던졌냐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던졌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하기는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12명의 제자를 볼 때에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제자는 제자인데 분명 이상한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라고는 하는데 제자가 아닌 것 같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제자는요 반드시 다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구분이 되죠.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와는 상관이 없이 사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동행한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먹이기는 먹이는데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못하고 기본적인 것만 겨우 먹일 수 있는 젖으로 먹이고,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신령한 자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이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시기와 분쟁이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사람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고린도 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시기와 분쟁은요, 나는 바울파라, 나는 베드로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그리스도파라, 네 개파로 서로 나뉘어져서 사람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나뉘어지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12명을 만났는데 이 모습을 본 것이죠. 성령의 이 말씀은 아주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은,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오순절 성령을 생각을 합니다.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뜨겁고 기도 소리가 자꾸만 커져가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와 같은 현상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막 떼굴떼굴 굴려야 되고,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되고, 막 뛰어다녀야 되고, 그렇게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은요, 조용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도 없었고, 강한 바람의 소리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그냥 임하셨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상한 현상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했습니다. 출발을 어디에서 하고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는지, 물론 대충 이 지점이다, 공기의 흐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내게 언제 성령이 임했는지 전혀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적인 생일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면요,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우리들에게 언제 예수님입니까? 언제 영적인 생일입니까? 물어보면 모르면은 그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꼬꾸라졌습니다. 굴로 떨어져서 아주 극적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 디모데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죠. 그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속에 있던 그 신앙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새겨졌습니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임했던 성령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순절 성령처럼 뜨겁게 성령이 임하든지 아니면 비둘기와 같이 아주 조용하게 성령이 임하든지 아니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자리에 가 있는 그런 성령이 임했든지 분명히 드러나는 모습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결과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의 결과는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도를 평가하실 때에 열매로 그 사람을 분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하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마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반대가 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원리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원리만 좀 꼭 기억을 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마 읽으면서도 여러분 이 말씀이 약간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는요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안 붙어있으면 열매를 못 맺죠. 열매 맺는 방법은요 너무 쉽습니다. 어차피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다른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께서 맺히는 열매가 그 성령의 열매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 열매를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히는 방법은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죠.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힐 수 있으니. 즉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모습인데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고, 거기는 가지 말자 그러면은 순종하고, 말씀 보자 그러면은 말씀 보고, 기도하자 그러면 순종하고, 저 사람에게 일어나서 전하자 그러면은 일어나서 전하고. 여러분 군대 가면요, 복명복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거 가져오라 그러면은 네 저거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복명복창이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순종을 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존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사람,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모습인데, 근데 얼핏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죠. 성소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으로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는데, 보통 때는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날만큼은 베드로가 발을 멈췄습니다. 발을 멈춰서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를 보라.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는데, 사도 베드로가 손을 일으켜서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잡아서 일으킵니다. 근데 그 모습은요, 원래 베드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베드로이지만은, 그러나 실상 알고 보면은 그건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베드로가 주님 안에,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 안에, 베드로가 주님 안에,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는요, 자신도 모르게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1대1 반에서 성령 충만에 관해서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성도님들이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과 또 성령이 내주하는 것과 이런 차이점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성령을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멸시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면 성령을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성령께서 저절로 흘러 넘치면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인도를 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생수는요, 성령을 말합니다. 생명수는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발목에, 허리에, 그리고 헤엄을 칠 만한 물을 이루는데,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죠. 이 물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흘러넘치는 이것,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이것,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마음대로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요, 그래서 그냥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무슨 수로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은 절망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이 로마서입니다. 이 말씀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 잘 보신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우리 속에 와 계시는가. 이거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붙어만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구체화된 행동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어서 붙어있는 이 말씀이 약간 혼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인데 어디에서부터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 답은 있을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분명히 주님이 계시는데 어디에서부터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마음에 그렇죠. 그렇죠. 내 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안에 마음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찌 되었던 시간에 우리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육신과 성령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은 주님이 계시는 바로 그 장소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씀은요 곧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형제들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행동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매를 맺힐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무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터전입니다. 물론 사탄도 우리의 생각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세계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생각은 아주아주 자유롭습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당장 뉴욕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서울도 다녀올 수 있고 가습을 잠궜는지 집에도 갈 수 있습니다. 몸이 못 따라갈 뿐입니다. 무한대의 세계가 우리의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요 무슨 생각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이 출발되는 곳이 어디인가? 악. 악이 출발되는 곳이요. 바로 우리 속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씹지 않는 손으로 먹느냐 비판을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씹지 않는 손으로 먹는 거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에 여러분 안 읽으면 입이 좀 섭섭하겠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안 나오나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악한 것이 출발을 하고 반면에 선한 것도 이 속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성령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꾸로 우리 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면은 각종 좋은 것이 그 속에서부터 다 나옵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속에서부터 흘러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를 하여금 저절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따라서 합니다. 영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부터 생명과 평안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이 속에서부터 사망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를 통제해야 되는가? 여러분 행동으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을 먼저 이 생각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부터 생명과 평안이 올라오도록 생각. 그래서 이 생각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한 가지가 있죠. 여러 개 주신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를 주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사실 알고 보면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진 상태에서 그 사랑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맹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도 찾아오셔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원수였는데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라는 이 말씀 이것이 어찌 쉽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머리 다 빠집니다. 죽습니다.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도무지 말씀은 알겠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해버립니다. 어차피 이건 못하는 것이니까 하고 다 내려놓아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죠.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께서 맺혀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최대한 드리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성령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영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속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겁니다. 눈물, 콧물 다 닦아주시면서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를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알고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좁은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 열매들을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죠.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 되어도 그 속에서 흘러넘치면 감사가 나옵니다.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리 하셨으니까 그 모습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사탄은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지 못하고 사탄적인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영화 이런 거 보면요, 그 얼핏 스쳐서 지나가면서 그 지나가는 상들이 좋지 못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다 박혀버립니다. 자꾸만 그것만 보고 그래서 그걸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요, 코카콜라 막 사서 마신, 왜 마십니까? 그 영화 속에 얼핏 살짝 지나가는 것 속에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도 모르고,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못 보고 지나가는데 여기에 상은 그냥 그대로 다 박히는 거예요. 그림은 다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와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떠올라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반응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걸 자꾸 넣지 말고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자꾸 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 말고 좋은 것, 최고의 좋은 것, 주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판에 집어넣으면, 새겨놓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결은요, 이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은 흘러나올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혀나가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는 사람. 이 생각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마음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생각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버릴 건 버릴 수 있고 주님을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꿈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생각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눈을 떠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서부터 주님의 것이 흘러나올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